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설교 중에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은 이 본문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 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빌립보서도 바울이 로마에 자택 연금되어 있을 때 그 보낸 편지 중에 하나죠. 빌립보 교회. 이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죠. 그렇죠? 네.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지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터키 서북쪽이죠. 예. 거기까지 가갖고 거기서 이제 동북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자꾸 길이 막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막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그 바다를 건너 이 마게도니아 쪽에서 부르는 걸 봤죠. 예. 아, 하나님께서 여기로 와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그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죠.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점을 쳐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종의 주인이 그곳으로 수입을 잡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하는 가운데 야단이 났죠. 그 주인이 수비원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소동을 벌려갖고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옥의 간수를 변화시켜준 거죠. 그래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거꾸로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갇혀 있는 가운데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그래서 편지로 에베소나 이 빌립보나 또 골로새 편지를 써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복음 안에 서도록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는 편지죠. 빌립보서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바울을 알아본 사람들이 이거 유대인의 도를 회방하고 분명히 사내를 해서 신성 모드로 정죄하고 처형된 그 이단의 도를 전파하고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죠. 거기서요. 그리고 이방인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요. 그래서 이제 체포돼갖고 근데 로마 시민권이 있어갖고 가이사한테 상소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몇 년을 걸쳐서 온갖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가서도 지금 연금 상태에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도 이 바울은 정말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과 그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든지 들려오는 소식이 보니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그들도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죠. 예, 로마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고 많은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면서 그 모든 고난들 다 참여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물론 이 복음이 그렇게 온전하게 다 전파되는 건 아니죠. 물론 초대교회도 지금의 교회 같은 문제들이 다 있었으니까 우리 뭐 사도 요한에 누구 그랬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걸 보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죠. 그렇죠? 네. 감옥 안에서도 네.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어찌하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고 네.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는 거죠. 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이걸 권면한 거죠. 빌립보 교회도 외적으로는 많은 또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내적으로는 또 거기도 일반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때 무슨 특별한 무슨 제도가 있었습니까? 그냥 믿는 사람들이 세워져 갖고 그 들은 짧은 말씀들 특히 이건 이방인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겠습니까? 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로부터 전해들은 그 복음 안에서 예, 믿음의 삶을 싸우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 그런데 바울이 예, 이러한 교회를 보고 고백한 거죠. 예. 자기도 이제는 세월을 보니까 그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면서 이미 사도 가운데 예, 요한의 형제 예, 야고보가 순교하고 예,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이 당시 모르겠어요. 비슷한 시대죠. 예, 예. 순교를 했는데 이 전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교회도 어려움이 있죠. 예. 그리고 이미 유대인들도 그 로마 황제에게 잘못 보여갖고 로마에서 축출당한 상태이고 예.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예.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바울의 간절한 소망,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지금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렇죠? 예. 내게 사는 것,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렇다고 일부러 뭐 자살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둘 사이에 내가 지금 끼어 있는데 차라리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육신을 잃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그러죠, 지금. 예. 예수님 승천하셨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고, 주위에 누가 도울 사람은 없고, 그래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고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예. 그래서 비록 예,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거다. 그리고 또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것도 좋고, 왜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니까. 예. 그리고 권면한 것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는 거죠. 예. 주님께서 이걸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써요. 예.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니까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다가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세상이 그를 미워하고 대적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데는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이걸 경험하는 거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그 기쁨이라는 단어를 열몇 번 썼어요. 네. 물론 고난이죠.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지 보면서 그 기쁨. 예. 정말 이건 신령한 기쁨인 거죠. 그렇죠? 종북교회가 이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하늘의 기쁨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인 거죠. 세상은 소망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니까 영원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걸 당부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렇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라고까지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분이신 거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거죠. 그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의하고 그분에 의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 본질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본질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웠다는 것을 NIV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면 But he made himself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봤다고요. 네. 물론 뭐 다른 번역서에서는 자기를 비웠다고 우리 한글 성경처럼 번역한 것도 있지만 NIV에는 made himself nothing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 되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학적 용어도 있었어요. 생겼어요. 예. 자기 비움이라고요.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예.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비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로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서도 노예의 모습으로 서번트라 그러는데 로마 시대 당시는 노예 모습으로 해요. 그러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것도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노예 종의 모습으로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당신의 무슨 죄로가 아니라 세상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끝판인 거예요. 그렇죠? 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높아져 봐야 어디로 더 높게 되겠습니까?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더 높아질 수도 없어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한데 더 완전한 거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낮아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참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이분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분의 존재, 그분의 본질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걸 드러내시는 것 낮아지는 것밖에 없는 분인데 실제로 그 아들이 그렇게 낮은 곳을 올렸다고죠. 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가 않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은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 죽으셨어. 죄가 있었으니까 죽었겠지. 그렇게 저주의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뭔가 능력이 보이고 뭐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뭐가 그런데 뭔가 병자를 고치고 뭐 하는 때는 그런 것처럼 보였는데 관원들에게 붙였을 때 아무런 힘도 없이 붙잡히고 그대로 능욕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권세로 있다가 어디다 쓰는 거야? 믿어지진 않는 거죠. 이분이 누구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네. 심지어는 바울마저도 이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네. 놀라운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그분이 전한 말씀대로 산다 그러는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죠. 물론 교회도 이걸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요즘은 다른 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돌아봐야 될 때인 거예요. 예. 교회가 과연 이런 주님을,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자기를 높이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낮춰서. 왜죠?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으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피조물 세계, 죄 가운데 그 죽음의 권세 종노릇하는 분들,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아래까지 내려오신 거죠. 네. 그리고 그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받아서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이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아들도 아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이러한 모양으로 보내셔서 이걸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내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높이실 이유가 없어요. 본래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냥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그 조롱당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밖에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내시는 거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사람도 할 나여금 이제 이분이 누구신지, 예,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 아들을 이러한 존재, 처음부터 이런 분이셨어요. 이런 존재셨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이루셨다는 거죠. 아직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지는 않았죠. 그렇죠? 예.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 예, 모든 사람이, 예, 그분 앞에 물은 그런 것은 아니다. 진행 중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완전히 드러내실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할 거라고요. 예. 근데 마지막 때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 권세에 눌려서, 예, 할 수 없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셨던 대로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예,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도 있으면, 우리 생각대로 예수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심판의 부활에 이르는 자들도 있는 거죠.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 말씀 진행형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죠. 그렇죠? 예. 우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른다 치고라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분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세상이 전부인 줄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지혜와 우리 능력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다 드러내시는데, 이런 나를 아시고 그것도 미리 모든 온갖 것으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지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 유대인들에게만이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아들을 이런 모습으로 보내셔서 이루신 일, 네.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렇죠? 네. 이런 하나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원래 그런 곳에 있는 존재들이니까 이게 무슨 능력이야, 무슨 지혜야, 무슨 그리스도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고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이게 보통 일들이 아닌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낮추셨다고? 네. 세상에서 누가요? 그렇죠? 이걸 다 가로막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냥 체포돼서 죽임 당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확인하고 나니까 이게 어떠한 일인지, 네. 바울마저도, 네. 이제는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이 된 거는 거죠.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 정욕대로 온갖 걸 휘둘면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건데,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했는데, 예.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른 거죠. 완전히 역설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다른 것은,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죽음으로 죽어마땅하지 이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네. 놀랍게 새 역사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바울이 여기에 눈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감옥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네.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아니까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지금 이걸 감당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는 드링크 오프링인 거죠.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죠. 그렇죠? 네. 저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주님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그것을 위해서 나를 drink offering으로 나의 삶을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세상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갇혀있는 몸으로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뭔가 내가 하는, 원하는 게 잘돼갖고 잘돼갖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쁜 일을 해주셨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기에 눈이 열리고 이게 실제가 되지 않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죽어도 살고 나도 하시고 할렐루야 뭐 그러면 이제 우리 세상 뭐 막 이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려고 그럴 때 고난이 있다고요. 왜냐면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이제는 세상을 거역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고난이죠 당연히.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주가 되시지 않냐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가 되시면 이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모시고 따르는데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러는데 이 바울의 고백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5장 38절로부터 42절까지 네, 이거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사도행전 5장 38절로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로부터 42절까지 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노라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 걷지를 못했잖아요, 할 때부터.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일어나 걷게 됐잖아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성전 예배 끝나고 나올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게 어쩐 일이냐. 예수 이름으로인 거다. 그러다가 이제 산헤드린에 끌려갔어요. 아니 신성모독죄로 정죄받은 그 죄인의 이름으로 난리 났죠.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의 그 율법 교시였던 가말리엘이 그래도 성경을 좀 아니까 이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면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그래서 이제 사내들에서 그냥 채찍질만 하고 그냥 경고만 하고 그냥 내어줬죠. 근데 사도들이 거기서 풀려나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네. 도대체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도 정말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 사는 가운데 이러한 고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기셨구나. 여기셨구나. 그리고 기뻐하면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뭐 육신의 정욕으로 나온 기쁨이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시는데 제자들만 남았는데 그리고 산헤드린에 지금 체포돼 갖고 이 채찍질을 당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있고 근데 원망하고 불편하고 주저앉고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 같은 자도 이런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네. 그렇지 않고 왜 남한테 이래. 이거 육신을 따라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육신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걸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그런다고 그러는데 너무나 종종 그냥 육신을 따라하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반복되면 이젠 분별력도 없이 그냥 나 하기 좋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두고 예. 뭔가 이거 갖고 내 이름이 가고 내가 뭐 내 그래도 공로가 나타나고 뭐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이런 거 해. 그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육신의 일로 끝나버리는 거죠. 예수를 믿는 일도 교회 생활도 다 육신의 일로. 그것이 그냥 몇 세대만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하고 세상하고 구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종교의 하나로 돼버리는 거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능력을 구하고 권세를 구하고 뭘 구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혹당하는 거죠. 또 그렇게 또 선전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로 몰려가고 그렇게 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 믿고 뭔가 권세가 있고 뭐가 되는 것처럼 복음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걸으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사랑이고 지혜고 능력인지 여기 눈이 열려야 돼요. 부활을 통해서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내 세상이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러고 나가면은 이거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십자가가 승부수라는 거예요. 네. 부활이 승부수가 아니라 네. 십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건 예수님의 본질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으니까. 근데 그걸 드러내는 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죠. 네.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존재하고 계시는데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권면을 했는데 권면이 아니죠. 감옥 안에서 이걸 바라보며 이러한 기쁨으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우리 읽고 같이 간증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돼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고요. 물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세상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로 세상 나가고 있어요. 그게 구원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구원의 완성은 나중에 네. 생명의 부활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얘기를 하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과연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냐? 그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내가 있으나 없으나 그게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거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행위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잠시 동안 믿고, 이건 나 믿음은 끝났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영원한 믿음인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갖고 있는, 걷느냐는 거잖아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떠한 것인지,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는 이 길을 걷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택했으면 내가 좋을 때는 따라가는 것 같은데 내가 싫으면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내 알려야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믿음 함께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믿음으로 갖는다 그러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니까 네.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바울은 그걸 감옥 안에서도 기쁨으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네. 이게 은혜가 된다고요.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세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고 나면 너희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의 이 놀라운 말씀이죠.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태연자매 간증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연자매 간증.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죄악이 가득한 자들을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니 내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거룩하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 같은 자도 조금만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나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을 힘들어하는데 마치 모든 것에 완전한 것처럼 조금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거나 나를 인정해 주질 않으면 얼마나 화가 나던가.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그렇게 형제로 부르시려 했을까? 그리고 범사에 나 같은 모든 경험을 마땅하다 하시며 이 땅까지 오셔서 경험하셨다니. 마땅히 형벌받을 자와 같이 취급을 당하시면서 억울해하지 않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대신하셨는지 십자가의 심판이 진정으로 다가올 때 이 은혜가 더해진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보여주시니 그 심판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는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유대인들에게 가려진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모든 죄인들에게 가려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이 구원을 가리기 위해 그 사랑을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어리석은 일로 바꾸고 꺼리끼는 것으로 바꾼다. 오래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전할 때 한 자매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을 듣고 놀란 적이 있다.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고 나에게 믿으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자신은 스스로 담당하고 싶다고 그렇게 창조주의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렇게 저렇게 다 하나님 되어 생각하는 우리를 다 아시면서 이루신 구원이기에. 그런데 수요예배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데 참으로 은혜가 되었다. 모든 것을 나를 대신하여 담당하셨다는 것에 대해는 알았지만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부르짖을 그 기도도 예수님이 하셨다니. 내가 마땅히 심판받을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구해야 할 기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 믿지도 않는 마지막의 때를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두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을 나의 마지막도 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이 마땅하다며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시니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주님이 그러하셨구나. 먼저 십자가도 기쁨으로 참으셨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나를 대신하여 구하여 주셨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믿으셨다. 그러하기에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심으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나누는 자매가 귀찮게 왜 자꾸 했던 기도를 또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맨날 같은 기도인데 순간 너무나 기쁨으로 전했다. 쉬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라고.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고 소망이라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나는 내 동생과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 앞에서 경험했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에서 오직 이것이 나를 세워주셨기에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에 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같은 고통을 겪으신다. 주님 알고 계시며 듣고 계심을 믿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다시 한번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신지,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구하시는지 그 마음이 전해진다. 다 알고 있다고 두려워 말라 하시며, 내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니 이제 죽기를 두려워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하시는 것. 이 사랑이 이 어지럽고 혼돈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이 세상을 다 아시는 아버지의 진정한 승부수이다. 그러하기에 정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하신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나의 기도까지 미리 다 구하여 주심으로 구원하신 이 완전한 구원과 사랑 앞에 오직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진정한 나의 주인을 모두가 만나길, 그 주인의 사랑에 온전히 잠기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니, 우리 같은 존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이제는 이 영원한 생명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그때 부르짖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치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명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시고 우리를 의롭다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걸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걸 드러내셨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그 모든 걸 버리시고 비우시고 자기를 nothing으로 생각하시고 그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그리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대하고, 그런데 그걸 다 받으시고 그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확인되면서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까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셔서 나를 지으신 분이야? 거기에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예전에 나비가, 그러니까 나비 알이 그 알에서 나와서 번데기가 되고, 아니 저기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됐다가 다시 나비로 나가는 거. 근데 번데기 안에 들어가면 그 완전히 체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 어떤 것이 다 녹아서 섞여서, 그런데 그게 섞이는데 그냥 무질서하게 막 섞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번데기 껍질이 벗겨지고 거기서 나비가 나오는데 하늘을 나는 존재로 벗겨지는, 그렇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확인이 되면 이제 누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 나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그런데 아직 몸은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놔두면서 나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역할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그 길 우리도 함께 걷게 하시는데, 나와 멍에를 메고 나 함께 하자. 할렐루야인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먼저 열어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길을 걷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있는 거죠. 물론 삶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진정으로 복으로 여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